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 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본격 건축 교육 방송으로 돌아온 집구석입니다.
그런가?
우리 건축 교육 방송 했잖아. 지난주 교육 방송 아니었어?
교육 방송이었죠.
시사 대담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그렇지. 시사를 더 많이 한 것 같긴 하다.
그것도 교육일 수 있어.
우리가 누구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스스로.
아무튼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에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건축 강미란입니다.
도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이분은 근황토크 할 것도 없고 재녹음이라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오늘 좀 조용하다.
오늘 희한하게 좋은. 아, 요새 휴가 기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
휴가철 시작이잖아요.
휴가철이구나.
아, 저 근황 있어요.
뭐야?
잠깐 사이에? 뭔데요?
모기 네 방에 물렸어.
아, 저 지난주 그 생활정보.
모기 그 생활정보 방멸... 하는 동안에 물린 것 같아.
모기 방멸한 거 얘기하다가 모기 물렸어. 우리 아무도 안 물렸어.
너였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네, 토리 아빠의
에프킬라 분사 소리가.
오늘 사이렌 아까 한두 번밖에 안 울린 것 같아.
안 울리면 좋은 거죠, 뭐.
브루스리님께서는 소음을 원하셨지만.
아, 네.
사이렌 소리 듣고 싶으시면 그냥 뭐.
전화 한번 하세요.
119나. 거기 911도 아니구나. 캐나다니까.
모기 살충제 소리를 벗삼아 들으시게.
아무튼 저희는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재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지난주에 방송이 올라가고 지난주 쉬고 요번주 올리고 다음주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를 휴가로 쉬려고 했었는데 못 쉬고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 방송 올라갈 때쯤이면 강 선생님 휴가 갔다 왔겠네요?
그렇겠네요.
아, 진짜 또... 언제 가세요?
곧?
2, 3, 4.
아, 2, 3, 4? 네, 네. 2박 3일 가세요?
네.
아, 조금 짧게 가시네요.
네.
아쉽.
네.
제주도 간다면 이번에 맛집 투어 제대로 하고.
네.
토리 아빠 맛있는 거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 많을 것 같아. 엄청 아, 딱 맞아요. 철이니까
그렇게 하네요.
엄청 많겠지.
어디서 주무세요?
머시기 호텔 이름 생각 안 나요.
중문?
아, 중문 아니에요.
해비치?
바로 바닷가 앞인데 해비치 호텔 근처인 것 같아요. 이미 좀 다 그런데 예약도 끝났고 비싸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한 군데서 이틀 다 계세요?
네.
이 방송은 8월 7일에 올라가. 8월이 어떡하지?
생일 다 보냈겠네.
생일은 지난주 방송 올라간 날.
이거 8월 7일에 나가요?
이거는 8월 7일에 나가요.
그렇구나.
네. 네.
왜요? 뭐 일 있어요?
마감 전주.
아, 네.
인생이 마감이구만. 인생이 마감이야.
이거는 사서 고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아니, 벌써 8월이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좋은
바랍니다.
결과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좋은 소식 좀 전해보자.
그러게.
지난주 내 생일 축하 댓글은 몇 개나 올라왔을까요?
일단 한 개.
일단 한 개.
그럼 두 개네?
일단 한 개.
그럼 세 개.
세 개. 됐어.
캐나다 통신원님이 올려주시겠지.
아, 그래?
생일
아.
케이크 사진과 함께.
요구하지 마.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아니, 그럴 것 같다고.
지금 요구하지 마.
지금 이건 지난 후야.
아, 그래, 지난 후? 그럴 것 같다고.
이후. 그럴 것 같다고. 그러네.
모르겠어요. 내가 언젠가.
아, 은근히 되게 바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내 팬이 하나도 없어 짜증나 안 할래 이러고 내가 안 하면 방송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 PD님을 잘 보여야 돼.
나 은근 되게 소심하고 뒤끝 쩐다네. 근데 사실 생일 같은 거 챙겨본 지가.
이번에 챙기세요.
한 20대 때, 20살 때 이후에 생일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저는 밖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거하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안 했어.
전 밖에서 제 친구들이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요 앞에 계시는 분?
네, 뭐 저도 뭐 저놈 너가... 생일을 챙겨본 적이 별로 없고.
생일이 노는 날이라서 그래요.
뭔데? 언제?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 노는
씨야,
날이야?
노는 날 아니잖아.
노태우 씨가 평일로 바꾸셨죠.
옛날에 노는 날이었어.
난 대학교 때 누구 생일이 사실 되게 술 마실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
모든 날이 술 마시는 날이지 뭐.
그렇긴 한데 뭔가 이거는 더 크게 마시고 놀 수 있는 날. 그래가지고 대학 친구들 생일 거의 다 외워요.
그래요?
응. 대단하신데.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들도 우리 단체 채팅방에 생일날은 생일쯤 되면 다 막 조만간 누구 생일이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어 애들이. 하도 열심히 놀아가지고.
전 요새 프리랜서 하고 막 그러면서 뭐 회식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뭐 다 바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술 마실 일도 별로 없고 막 그러니까 그냥 나름 이런 생활에도 또 적응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서 또
토리랑
우리 토리랑
토리가 요즘 뭐 에너지틱하게 웃기고
아직 술은 못 마시는데
아쉽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얘가 너무 활동 너무 활발해.
금주의 토리 소식.
집에 가봐야겠네.
빨리 끝내야 집에 가겠죠? 토리 아빠 코너를 빨리 하고 문토크 들어가 볼까요?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네,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코너입니다. 날로 먹기 힘든 요즘.
아, 그러게요. 다들 전문가가 계셔갖고.
네, 요새 다들 질문 안 하시고.
질문이 아니라 답을 해주셔가지고.
답만 해주시고 계셔서. 토리 아빠가 날로 먹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이 방송이 중계방송, 중계를 해주는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질문자와 답변자를 모집해서.
근데 질문자가 없어, 지금. 아,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학생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답변자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처남도 안
우리 이 방송 왜 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날로 먹기 힘든 토리 아빠의 이번 그러니까요. 주 질문은 무엇인가요?
날로 먹기 힘들어서 토리를 좀 팔아볼까 합니다. 요새 토리가 너무 활발해서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뭐가 될까?
커서 뭐가 될까?
뭐가 될까? 근데 부모들이 다 생각하는 거 얘가 축구를 잘할래나 이렇게 발길질을 많이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뭐 잘하는 것 같아요 토리는?
정리.
진짜?
애기가?
아, 웃긴 게 자기가 이렇게 뚜껑 달린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막 물어뜯어서 열어요. 그 다음에 닫아. 닫으려고 막 노력을 해. 안 다치지만 막 그러고 딱 닫아주면 또 열어. 그 또 닫아.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저기 굴러가 있으면 막 가서 가지고 와요.
자석도 뗐다가 붙인다며.
그렇죠. 자석도 뗐다가 붙이고 항상 뭘 갖고 다니면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네, 애들이 그렇더라. 어떤 애들은 줄 세우는 거 되게 줄 맞춰서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막 어지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요새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그냥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막 뭘 갖고 놀고 있다가 아빠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제 손에 딱 이렇게 올려놔요.
진짜 착하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려나. 제 방이 지금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막 몇 주 동안에 계속 수업 있고 그래서 수업 준비하고 뭐 근데 수업 준비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갖고 난장판이에요. 너무 좋아해 거기를. 내가 볼 게 많으니까.
요새 김영만 아저씨 종이접기 했었잖아요. 마리텔에서. 봤어요?
보진 않았고 뉴스만 많이 봤어요. 신세경이 나왔다고.
아, 저번 방송 보니까 그 종이컵으로 움직이는 인형 막 만들고 그거 보면서 토리 아빠 생각이 나는 거야. 토리 아빠가 거예요, 하는 게 저런 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우리 만들지 않았나? 종이컵으로 뭐
종이컵으로 하는데 구멍으로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빨대만 움직이면 팔이랑 머리랑 다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그거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영만 아저씨가.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마침 또 여기 건축가 분들이 계셔서 건축가가 된다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토리가 건축가가 된다면?
토리가 건축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지 마. 나 너무 솔직했어?
되고자 한다면 몇 살이지? 걔가
아니 토리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떤 거요?
토리가 건축가가
토리가 건축가 아빠 나 커서 나 건축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좋죠.
아 진짜요?
진짜?
저는 뭐 걔가 뭐라든 뭐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일단은 저나 와이프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게만 자라라. 네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를 시켜줄 테니 대학은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갖고 키우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걔 나중에 커서 뭘 하든지 간에는 뭐 자기가 좋다 그러면은 시킬 생각이에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네가 알아서 해라. 건축가도 뭐 나쁘지 않죠, 제 입장에서는.
아, 나쁘지 않아.
토리가 커서 건축학과에 다닐 때쯤 되면 아, 뭘 배우고 있지? 있을까? 학교에서.
전... 20년 뒤.
가상현실 15년, 세계로 막 35년, 막 이런 거
배우고. 2035년이네요. 35년에서 40년 사이. 우리랑 똑같은 걸 배우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왜 그런 거 있지? 만약에 토리가 뭔가를 이제 꿈을 꿀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럴 나이가 돼서 건축가 주변에 이제 건축가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어? 나도 건축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이걸 먼저 해봐 라거나 뭐 이렇게 해봐 라거나 뭐 학생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한테 뭐 지난번에 중학생한테 뭐 절망을 심어주고 오셨다고
아, 사실 중학생 애들한테 건축가가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해줬던 애들이 다 아주 힘든 직업인 것 같다며 절망했죠. 뭐 잘 얘기한 것 같아 나는.
설명을 잘한 거지.
아주 잘했지. 애들이 그냥 얼굴이 그냥 새파래져가지고.
뭐 여행을 많이 다니면 좋죠. 많이 보고.
많이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뭐 많이 만들고 뭐 만드는 거.
많이 보고 이제 어쨌든 토리 아빠님께서 주변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가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도 같이 좀 해보고 넌 어땠니? 여기 어디가 좋았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뭐 좀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어디가 좋았는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모아놓고 쌓이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장소나 공간이라는 거에 그쵸.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약간 다른 감각을 조금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전에 학생 분한테도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진짜 많이 보고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했어.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좀 많이 알아.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클라이언트 중에 운동선수가 있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을 맞아, 이해하는데 음악을 했으면 또 음악하는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니까 뭐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굳이 막 뭐 잘 그려야 되고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사실 건축가들한테 훨씬 중요한 어떤 것들이 아닐까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좀 말리고 싶긴.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집안의 환경도 좀 중요했. 중요하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토리가 뭐 그냥 항상 똑같은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꾸며도 보고 바꿔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야 너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되게 익숙한 공간에만 있으니까요.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우리 뭐 거실을 한번 바꿔보자라든지 이게 뭔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꼭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족의 어떤 그냥 이벤트로서 그런 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 그런 거 괜찮네요.
네. 또 뭐 만드시는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그런 거 같이 만들고.
같이 뭐. 만들어보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참.
일단 토리가 뭔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일단 청소부터 시키고.
우리 가족들의 온 가족 취미는 직소 퍼즐 다 같이 맞추는 거.
아 맞다, 그때 직소 퍼즐 하신다고.
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별 생각을 안 했는데.
무슨 퍼즐이요?
퍼즐, 그냥 퍼즐.
아, 조그만한
막 5천 피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얘기를 한 되게 특이한 가족 취미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뭔가 좀 눈썰미 같은 걸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놀이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퍼즐 막 얘기하신 대로 퍼즐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3D 퍼즐도 있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장기 같은 건데 장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별 모양인데 이렇게 색깔 핀 꽂아가지고 누가 먼저 이렇게 하나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역시 경험이 쌓여야.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좋죠. 공간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약간 좋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타고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타고나는 것도 있죠. 공간지각 능력 같은 걸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면은.
그쵸.
경험이 많아지면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흘려버리는 경험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조금 잡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건축 많은 부분이 문제 해결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좀 생각 같은 것들도 좀 논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말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도 돈을 못 받고.
그때는 좀 환경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고생하는 만큼 돈을 못 버니까.
그때는 건축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긴 하다.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몇백 년 후는 아니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건축가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시공회사가 사라지지 않을까. 로봇이 다. 3D 프린터 장착된 로봇이.
약간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 그 건축주가 그림을 대충 그리면 스캔해서 컴퓨터가 설계를 쫙 뽑아주는 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런 풀은... 건축과 다르겠죠? 건축가들이 하는 건축은 좀 다르.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다르겠지. 소통을 하고 뭐 하겠죠.
툴 같은 건 확실히 많이 발전하긴 하겠다. 지금처럼 도면 그리는 게
그렇죠.
도면 그리는 게 사실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죠. 노가다지.
노가다인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해결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하긴 최근 막 5년, 10년 사이에 툴 발달만 봐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 건 나올 것 같아요. 3D 프린터를 장착한 로봇가 도면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집 싹 짓고
다니면서 짓는 거 이렇게.
지금도 할 수는 있죠.
지금 중국에서 지었어요. 3D 프린터로.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
시공회사들 긴장해야 돼.
시공회사들이 그 로봇을 사겠지. 사서 운영하겠지.
토리 때 되면 북한에다가
북한에다가
가서 활약하는 아, 건축가로
그래. 그 통일된다는 가정이 있으면 건축가도 괜찮아.
할 일이 많겠다.
일이 많겠다. 괜찮네. 그럼 더 덤핑이 있을 수도 있어.
북한에도 산 깎아가지고 다 하고.
아니 그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국내나 그런 데 국한된 거라고 하면 뭐 진짜 저기 뭐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뭐 할 일은 많겠네요.
해외로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그때는 동남아시아가 꽤 많이 발달돼 있을 테니까.
요새 아프리카로 많이 간대요.
지금 아프리카로 많이 가야지.
건강하게만 키워서 내보내야겠네.
남아공 우리나라랑 기후 비슷하다던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시키세요.
그러니까. 앵간하면.
아이 뭐 제 맘인가요. 지가 어떻게 살겠지.
일단 이 소장님을 자주 안 만나게 해야 돼.
그치, 그치,
전
그치.
저도 뭐 그건 뭐 동의합니다.
네. 뭔가 그 우리가 뭐라고 토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이렇게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마무리하고요. 잠시 이따 본 토크 들어갈게요. 네, 직구석 14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옥탑, 옥상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지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건물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집의 꼭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옥탑 하면 뭔가 좀 약간 낭만?
그렇죠. 옥탑은 네. 낭만이죠.
로맨틱? 막 이런 게 있지. 그치?
고양이.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이따 얘기하고 옥탑의 법적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옥탑의 법적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이거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는 법이거든요. 119조.
119조 기준이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면적, 주거, 높이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제 옥탑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용적률이니 뭐니 하는 거에 사실은 이제 옥탑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안 들어가는 기준들이 좀 있어요. 옥탑이라는 게 이제 옥상에 설치하는 뭔가 구조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다락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법적인 다락을 만족하는 다락일 경우, 그다음에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면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옥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실의 용도가 아니고 다 어떤 그 설비적인 요소들이 올라가는 건데 거실로 쓰지는 못하는 공간이니까 설비적인 요소들이니까 면적에서 빼주는 거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연면적을 산정할 때 면적에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면적에 관한 거고 높이로 이제 좀 따져보면은 한없이 높은 거 위에다 갖다 놓으면은 네. 건물 높이에서 빼주는 거냐 이게 법적인 높이에 뭔가 규제가 없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좀 규제가 있어요. 옥탑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면적에도 안 들어가는 거고 건축물 높이에서도 좀 빼주는 건데 그렇게 만족을 하려면은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 투영 면적, 그냥 쉽게 말해서 그 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건폐율로 따지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만 건축물의 높이 산정할 때 빼줘요. 그 높이만큼을. 8분의 1이 넘어가는 면적만큼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건축 높이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건물의 그 밀도? 하여튼 내가 얼만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도로사선은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최고 높이 기준이라든지 정북 일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축물의 높이가 규정이 되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연면적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 옥탑의 그 부분이 높이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주 건물의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8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옥탑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넓은 건물일수록 8분의 1이라는 게 넓어지잖아요.
넓어지죠. 근데 그 넓은 건물이면은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기계실 같은 것들이 그 정도는 차지할 것도 같이 있으니까. 넓어지니까. 아.
그냥 그 박스 형태로 쭉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옥탑이라는 게.
박스 그렇죠. 형태로 올라가지만 8분의 1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분, 위에서 봤을 때 8분의 1이 안 넘어가면서 박스 형태로 위로 쭉 올라가면.
쭉?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실인데 기계실이랑 합쳤어.
네.
그래서 지금
커.
지금 커. 네. 그래서 뭔가 실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위에서 봤을 땐 8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옥탑이죠.
그럼 옥탑으로 인정을 받아서 면적에서 빼주죠.
그게 2층, 3층, 4층
그렇게는 안 되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높이가 기준이 그러니까. 있어서.
면적에 산입이 되는 것들은 옥상 또는 옥에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그와 이 밖에 비슷한 것들만 빼고는 다 면적에 들어가요. 면적으로 놓을 때는. 근데 이제 옥탑이 옥상층 바닥에서 예.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높이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건물 높이로 산입이 돼버리면은 그만큼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붕까지 높이가 한 87m인데 그 지역에 높이 제한이 90m야. 근데 옥탑이 한 6, 7m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옥탑이 높이에 산입이 되게 되면 이거는 건물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옥탑방 할 때 그런 로맨틱한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옥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층인 거지, 층.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반지하는 법적으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옥탑도 법규상에서 옥탑은 우리가 옥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옥탑방 거실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은 옥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층이 그냥
계단실 같은 경우가 옥탑으로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다 이제 옥탑방을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막 계단실 옆에 막 증축하고 그쵸. 막 다 불법이거든요.
다 불법이죠. 네, 다 불법. 기본적으로는 내부 계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뚜껑 있게 올라와서 문 열면 바로 옥상이어야 되는데
네, 그것만 옥탑인 건데
거기 옆에다가 덧붙여가지고서는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2년도에 한번 그 완화를 해줬더라고요.
아, 또 완화를 해줬어요?
네.
이게 강화구나. 92년도에 강화를 해줬네요. 네.
아, 완화가 아니네요.
강화.
죄송해요. 옛날에는 뭔가 더 정의로웠어. 뭔가.
주거 전용이 너무 많으니까 주거를 전용할 경우에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자. 당연히 산입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닥 면적으로 아예 산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주거로 썼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시키지 않는 대신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옥탑의 기준인데.
아, 이게 92년에 생긴 거구나.
네, 그때 이제 강화를 하고 된 거죠. 그리고 91년도에 건물 높이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돼서 지금 같은 기준이 생긴 거고.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 같은 데는 너무 높이 올리면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옥탑에 대한 완화가 있으니까 8분의 1 이하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높이에 다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고도지구라는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좀 높이 제한이 강화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세부 지침을 따르게끔 만들어놨네요.
이거 재녹음 맞아 우리? 오늘 밤 어때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높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8분의 1 안으로만 들어오면 높이 산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정북 방향 그 일조 사선에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높이에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정북 일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건데요.
북쪽에서 일정 거리 이상 뛰어야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요?
네, 왜냐하면 이제
38선 기준으로?
아니, 북한에서 뛰는 거 말고 그 우리가 남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 앞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북쪽으로 바싹 땡겨서 지으면 우리 집 마당 쪽에 햇빛이 덜 들어오잖아요.
아, 경계선에서?
네, 네. 대지 경계선에서.
아, 그 앞집과의 경계선에서?
북쪽이에서.
북쪽. 단면상에. 북쪽 라인에서, 북쪽 바닥 라인에서.
북쪽 라인에서 건물을 일정 거리 이상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남쪽 방향으로 더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고.
도로사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개념으로.
네, 비슷한 거예요.
그 각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2분의 1.
45도?
네.
아니지, 2분의 1이 45도가 아니지.
45도 아니야?
어떤 45도 말하는 거야?
아, 60도다. 미안.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45도 아니야?
45도는 1대 1이고.
그렇지, 2분의 1이지. 맞다.
2분의 1.
높이의 2분의 1만큼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그 규정이 있는데.
높이의 2분의 1만큼.
건축물의 9m까지는 1.5m를 뛰고요. 9m가 넘어갈 때부터는 그 높이의 2분의 1만큼 뛰어야 돼요.
넘어간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10m다 그러면 50cm 더 뛰고.
10m다 그러면 5m를 뛰어야죠.
5m 뛰어야죠. 2분의 1이니까. 되게 센 거예요.
오, 갑자기 훅 나오는 거지네요.
9m까지는 1.5만 뛰면 되고, 9m 넘어가면 그때부터 2분의 1이니까 건물이 위로 이렇게 9m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쑥 들어가서 딱 꺾여서 올라가게 돼요.
아.
근데 그 선에는 옥탑 높이도 들어가요. 건물의 높이까지.
건축물의 각 부위라서 그건 들어가는 거죠.
아.
왜냐면 햇빛을 가리면 안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건물들은 아 주거 지역이 아닙니까?
네, 주거 지역.
주거 지역에서.
네,
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옆에 있는 고층 건물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뭐죠? 주상복합
그런 경우도
이런
없어요.
거.
주상복합은 또 약간 달라요.
그것들도 다 높이 기준에 맞춰서 지은 네. 것들이에요.
주상복합은
아파트 단지도 그거
맞춘 거예요.
아파트 단지
다 맞춘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진짜요?
그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동간 거리가 다 법규에 맞춰서 거리 최소 거리를 딱 맞춘 거예요. 네.
쓰러지면 금방 코 닿을 것 같이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배치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귀신같이 퍼즐 맞추듯이 잘해서 한 세대라도 더 만들어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쓰러져서 앞에 아파트를 밀고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것과 내가 보고 있는 면이 내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옛날에 1대1이었는데
동강 간격이 원래 1대1이었죠.
1대1이었는데 확 풀어졌거든요. 이명박 때 확 풀어졌는데 어쨌든 1대1 기준이라고 봐도 내가 높이만큼 내가 올라온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 건물이랑 근데 그 개념이랑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이게 안 걸리는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동이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요새는
십자가형처럼 생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산발이처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피해가면서 따닥따닥 최대한 붙이려고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동간격이랑 그러니까 동간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설명하기 좀 어려워.
설명하기 애매해요.
각도 맞춰가지고 최대한
아니, 집어넣는 거.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남양
굉장히 복잡해요.
아니, 근데 집 하나당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규에 맞춰서 최대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짓는데 그런 법규 자체가 나온 이유가 남향에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한
그렇죠. 아들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틈들이 있는 거죠.
공동주택은 또 일반 주택이랑 다르게
달라서.
조금 완화가 되는 게 있어요. 일반 주택들은 다 대지 경계선, 도로사선 받을 때도 도로 경계선인데 공동주택은 도로의 중심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저쪽 바깥으로 그렇죠. 좀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복잡하네. 이거 일반인이 뭐 이거 하겠어 이거. 네,
아파트는
어?
아파트는
진짜
배치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잡한 일이에요.
이게 뭐 주차 대수도 다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장애인 주차랑 일반 주차랑 법적인 대수를 맞추면서도 최대의 용적률을 뽑으면서도 최대의 세대수를 만들면서도 이걸 다 할 수 있냐가 관건인 거예요. 복잡해요.
복잡하네.
그다음에 뭐 면적에 맞는 세대당 비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비율도 있어서
그런 것도 다 맞춰야 되고
85 이하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파트.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법규가 있지만 다른 법규들도 많겠지만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가 옆에 높은 건물들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높은 건물이 서 있는 땅은 주거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닐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그 주거지역이랑 주거지역이 아닌 데가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이 무슨 땅 뭔가가 중요한
내
거예요.
땅이 뭐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 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집이 주택 거주용이었다면 이 앞집이 그 정북 사선을 지켜서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앞 땅이 주거용도가 아니고 무슨 상업용지라서 건물이 올라가면서 그 정북을 안 지켜도 돼.
그렇죠.
그렇죠. 나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땅 싸겠죠.
아, 그런 거야?
그럴 거예요.
그래요?
결론은 그런 거야.
역시 돈이야?
이게 법규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 높이도 우리 얘기한 거가 끝이 아니고 도로가 레벨졌을 때 내 땅이랑 도로랑 레벨졌을 때 이게 다 가중 평균해서 막 되게 복잡해요.
야, 이런 것 좀 많이 걸려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주 설득시키기도 되게 어렵겠는데요.
건축주 설득을 할 필요가 없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맞추는데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짓는데 막 그런 뉘앙스랑 비슷하게 나는 왜 이래야 돼 막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불법이니까.
땅 그러니까 그런 땅을 산 게 잘못인 거지.
근데 그런 땅을 가진 건축주분들은 대강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는 알아요. 왜냐면 주변 건물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려워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법규? 옵탑?
네, 옵탑. 높이 얘기하다.
옵탑 높이 얘기하다.
아까 옵탑 면적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 면적 증축하는 게 거의 다 불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가장 많은 거는 뭐 일반 빌라나 연립 같은 그 다세대 건물에 그쵸. 꼭대기가 보통 경사진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그 높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높이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선이 나오는데 거기 베란다를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그냥 막아가지고 쓰는 데들 있어요. 샤시를 그냥 덮어가지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툭 튀어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 불법이죠.
걸리니까.
불법이에요.
옥탑에 사는 게 합법이라면 옥탑이 아니라 층으로
들어가야 돼.
층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전입신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하라고 저희가 늘 얘기를 했죠. 이게 또 오래 버티면 우리 지난주에 지하도 얘기했지만
양성화를 양성화를 계속 시켜주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양성화를 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이걸 했더라고요.
작년에 좀 양성화 기간이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한해가지고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이랑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인데 2012년도 12월 30일이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대.
네, 신청을 안 하셨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팅기면은 그냥
그렇죠.
그 버팅기면 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임대를 줘서 나오는 소득이 벌금을 내는 것보단 더 많으니까. 네, 그냥 버팅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또 양성화하는 때 이제 뭐 신청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벌금 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양성화 기간임에도 양성화가 많이 안 됐다고 또 얘기하니까
양성화를 시켜 놓으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세금을 또 계속 또 내야 되는
그쵸.
거고
면적에 그쵸?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양성화 할 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와 현장 조사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되니까 건축사한테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백은 깨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네.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데 돈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그것보다는 약한데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게 사실 안전의 문제도 있거든요. 세금의 그렇죠.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건축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옥상 공간 보면 그 남겨두는 거 진짜 건축주 입장에서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증축을 하고 그렇지. 거기를 세를 주고 하는 건데.
비어져 있는 내 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미 그 건물에서 용적률이 다 차 있는 거라면은, 그건 그냥 못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딱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여기 벽만 세우고 뚜껑만 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양성화 기준도 좀 되게 양성화 해줄 때 좀 복잡했나 봐요. 기준도
아,
좀
작년에는?
빡빡, 네, 빡빡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깐깐하게 봤구나.
이게 면적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로만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용도나 면적이 많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이나 이런 정해진 7개 구역 내에 있으면 혜택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대안적이었고 준비하는데 돈 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화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양성화를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신청 안 해주는 안 하는 거는 그 양성화 정책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 양성화를 나는 시켜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불법을 그렇게, 조장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거잖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지금 도심에서 주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데 이거를 개인들의 건물을 불법 건물을 양성화 시켜줘서 그거를 뭔가 거기서 다 해결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의 원인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유재산 침해 뭐 건축주들이 맨날 얘기하는 사유재산 침해를 맞아. 얘기하는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시당초 불법 건물인데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고 진짜 그런 정책적으로 좀 더 주택 수요나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그냥 여전히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그냥 좀 하라라는 식의 접근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뉴스 중에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가 집주인과 정부 중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집주인이 그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도요.
네. 네, 이건 집주인이 100% 그른 문제예요. 불법을 해놓고 네. 그냥 버팅기다가 양성화 시켜주면 그냥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옥탑에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 금액이 적다 많다라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집 문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집 사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노년은 보장이 안 돼 있고 살기도 힘들고 내 건물 갖고 있으니 나 저거 불법이지만 저거 해갖고서는 돈을 그래도 뭐 마련을 해야겠고 그게 뭔가 나의 불안을 없애는 요소일 수도 있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싸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 같아요.
불법으로 걸렸어.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6회까지 나온다잖아요. 그럼 6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벌금이 안 나오니까.
6회까지만 내면 더 이상 안 내도
돼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 거예요.
어, 그래요? 벌금 6번 내면 끝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진짜? 6회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6회까지 부과가
그걸 된다. 넘어서서는 부과가 안 되는 거죠.
사용 못하게 뭐 이렇게 제재하는
없어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게 하겠지.
아니,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이제 짓고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법규라는 것도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화라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뭔가 규제가 강화되고 뭐 이러는 것도 있지만 또 완화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어? 이거 불법이에요? 그럼 철거해야겠네. 철거를 했어. 근데 좀 있으니까 법이 바뀌어서 또 괜찮게 됐어. 뭐야 그럼 또 다시 저도 되는 거야? 그럼 또 짓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불법이어도 항상 같은 법규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아니니 진짜 뭐 계속 버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그게 지금 뭐. 지하층 얘기도 그렇고 이 옥탑 얘기도 그렇고 잠깐 얘기했던 건데 법의 흐름들을 보면은 자꾸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이게 뭐 이행강제금 내고도 철거 안 하면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기록이 돼서 융자가
거래를 못 하는구나.
융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융자가 어렵다.
어, 그러니까 네. 대출만 안 나오는 거지 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저는 얘기를 계속 쫙 계속 들으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기를 진짜 그렇게 빡빡하게 딱 맞춰서 그 돈을 다 뽑아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들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아, 불안이야. 다 불안이야.
다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나의 생활과 거주권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될까? 지금 보면은 그런데 뭐 연남동이나 뭐 서촌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용했던 동네들이 카페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돈이 올라가면 집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닌데
그게 불안함이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불안함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있잖아요. 순이익이 있으면 난 돈을 번 거잖아. 근데 순이익이 줄어도 난 돈을 번 거잖아. 그러니까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계속 돈을 버는 건데 그냥 그런 게 다 불안함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정책을 더 완화하고 나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려고 정치권에 압박을 넣고 막 그러잖아요. 모두의 불안이에요, 그게. 이렇게 꽉 맞춰서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쨌든. 아, 그리고 옥탑방 불법 얘기 계속 했지만 옥탑방이라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에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돼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공간은 이제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독 주택 지을 때 옥탑 면적을 빼려면 아까 얘기한 면적 기준이 지켜야 된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탑에 대해서는.
사실 단독 주택에서 이게 뭔가 그 계획할 때부터 불법이 조장될 만한 여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단독 주택은 뭐
이게 다세대나 다가구 할 때 그렇죠. 이게 되게 좀 민감한 이슈가 되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층까지 할 건데 옥탑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럼
근데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3층 올라가게 되면 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거 이제 걸리면은 이제 다른 것들에 걸리면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고 웬만큼 여유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렇죠. 뭐 내 집 내가 거죠. 사는 집 뭐
단독주택은 뭐
불법으로 크게. 갖고 있을 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냥 뭐 합법으로 하겠다. 어차피 공사비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네. 네. 우리는 보통 옥탑방 하면 그냥 이제 세입자 뭐
네, 그쵸, 그쵸.
그런 걸 생각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그런 데가 싼 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덥고 춥고 하니까
환경이 일단 안 좋죠.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옥상 이제 옥탑 공간이 좀 단열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대강 짓는 네. 것들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외기에 너무 많이 면해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덥고 춥고 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붕 잘못 공사하면 뭐 당연히 물 새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옥상이나 옥탑 공간이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맞아. 더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주택 주로 얘기하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옥상 공간을 또 다른 외부 공간으로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옥상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을 설계하는데도 약간의 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도심에 짓는 그렇죠. 경우에는.
도심에서는 특히나 단독주택도 네. 마당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땅들이
그러니까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옥상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마당 대신에.
마당 대신에 그렇죠.
옥상을.
옥상에 텃밭도 만들고. 네.
그렇죠. 맞아요.
이불 넓고.
요즘 뭐 인간의 조건에서 옥상 텃밭 가꾸기 뭐 이런 도시에서 텃밭을 가꾼다라는 그렇죠. 거가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맞아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터처럼 미끄럼틀 이런 것도 옥상에 만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네도 달고.
아, 그런 건 네. 구조물 아니에요?
저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일시적인 구조물들이
굳이 그걸 구조물로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죠. 구조물에 대한 또 기준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네. 옥상에 이렇게 단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도시에 좀 작게 짓는 경우에 네, 네. 스키플로어로 집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단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미끄럼틀로 만들어준다든가 뭐 이런 그런 제스처들을 하는 거죠.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네.
미끄럼틀이 바깥쪽으로만 향하지 않으면
그거 되게 무서운데. 죄송합니다.
안전벨트 매야 돼.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새 또 도심에서 양봉하는 거 되게.
예, 이 옥상 텃밭 얘기 나오기 전에 예전에 뉴욕에서 이제 벌이 없어지면은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라는 뭐 이런 위기감에.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벌들이 꽃들을 수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이 너무 없다는 거죠. 도심에 나무가 없는 것도 문제긴 한데, 걔네들을 서로 수정시켜줄 벌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해서 뉴욕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계속 그 뉴욕 빌딩들에서 네. 양봉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들 넘어와서 텃밭이나 양봉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요새는 아예 있죠. 지자체에서 많이 네. 지원을 하고 이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그 정책을. 도심 양봉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지런한 벌꿀은 쉬지 않지만 꿀벌들은 보통 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공격을 별로 안 한대요 사람들.
그 예전에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벌도 많고 많았죠. 뭐 많잖아요. 맞아, 뭐 그랬어. 해충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그런 거에 좀 민감하다 그래야 될까?
도심에서는 거의 벌을 본 요새,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잠자리도 잘 안 보. 나비, 특히 나비를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나비.
나비는 가끔 봐, 그래도.
잠자리도 가끔.
잠자리는 가끔, 좀
잠자리도
그래도 있어요.
가끔 보는데.
그게 좀 너무 벌에 쏘인다든지 뭐 그런 해충한테 이제 뭐 위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심하게 생각들을 해서 과하게
거죠.
생각해서 그런 걸 뭐 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맞아요. 갖고.
사실은 벌을 있으면 쏘이는 건 당연한데.
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 쏘이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옛날에는 아이고 벌에 쏘였네 이 정도라고 하면 벌에 쏘였어.
뭐 알레르기 생기는 거 아니야? 뭐 병원 가야 되면 응급실 가고 난리 나지.
뉴스에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뭐지? 그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죽었다. 맞아, 맞아. 막 이런 거 막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벌들은
그건 진짜 무서운 벌이잖아요.
무서운 애들이죠. 네. 장난이죠.
근데 뭐 서울시에서도 밀고 대전에서도 밀고 요새 그래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양봉해가지고 꿀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쓰기도 하고
삼시세끼에서도 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에서도 하잖아.
도심은 아니지만
삼시세끼 보다 보니까 와 저거 되게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더라. 그
벌은 의외로 쉬울 거예요. 여왕벌만 갖다 넣으면은 개를 따르는 일벌들이 알아서 막
그렇대요.
일을 하니까
조금 지나면 꿀이 가득 차 있어.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웃의 민원?
이웃의 민원. 민원이 가장 무서울 것 같은데.
벌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럼 치워야지.
그치.
그쵸. 근데 그게 뭐 그냥 통 이렇게 갖다 놓는 거잖아요. 통 하나만 갖다 놔도 꿀 엄청 나오더만.
그렇죠. 걔네 여왕벌 하나가 데리고 다니는 그 일벌 애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걔네 일 진짜 열심히 하더라.
일벌이니까.
벌을, 양봉을 엄청 많이 해. 근데 꽃이 없어.
걔네들이 엄청 멀리 가서 갖고 와요. 어디서든 들 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막 가져오고 어디든지 가서 가져오더라고.
걔는 일 진짜
해로운 거 아니야? 이런 도심의 길에 핀 꽃에서 따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어디만 가면 쑥 뜯잖아요. 쑥 뜯지 말라고 막 뉴스 나오잖아.
아, 진짜?
몸에 안 좋다고.
아 진짜?
도심의 도로변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쑥 안 좋다고.
엄청 지저분할 것 같아.
지저분하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쑥을 뜯나 몰라.
아, 쑥떡 맛있어요.
약간 풀밭만 있으면은 차대고 내려가지고.
뭐 뜯어야 돼.
엄청.
진달래도 뜯어먹고.
일단 한 봉지는 가져가야 돼.
뭐 보이면 뜯어야 되니까.
도토리 줍고.
은행.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요즘에 또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옥상 공간 되게 싸니까.
진짜. 네, 그 귀신같이 그쪽으로 다 모여요.
그니까
슬픈 현실이야.
옥상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옥상 옥탑방 각 올라가는 거야 이제.
각 올라가 이제 루프탑 레스토랑 쫙 생겨가지고.
근데 옥상에 이제 청년들이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리고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막 보강동 이런 데서 그 뮤직 페스티벌 옥상 그 뮤직 페스티벌 이런 거 타는 것도 본 적도 있고 이게 제일 유명하죠. 요새 핫한 게 동대문 DRP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모인 거. 그러니까 동대문 루프탑 파라다이스.
동대문 옥상
낙원.
옥상 낙원.
네, 옥상 낙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되게 그 큰 버려져 있는 데라서 갔더니 쓰레기가 엄청 옥상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막 분류해봤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옛날
나왔다고.
옛날 것들 자료들 많이 나왔어요.
엄청 나와서 막 5.18 관련된 자료도 나오고 되게 오래된 야한 비디오 테이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또 전시도 하고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10평짜리 옥탑방 월세 3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옥탑방
외부
앞에
공간이.
외부 공간이
300평짜리
마당인 거지. 엄청난 마당이 하나 생긴 거지.
엄청 넓은 건물에 옥탑인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 옥탑은 딱 10평이래요. 10평 월세 내고 빌린 거야. 야. 근데 앞에 옥상이 300평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다 쓰레기 더미였던 거지.
다 치웠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하는
그 거예요. 300평도 임대료를 받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마.
최근에 봤더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봤더니 그럴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파티 같은 걸 하는데 올 사람 선착순 모집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뭐 이벤트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무슨 찰싹 파티 해가지고 이게 옥상이니까 민원들 오잖아요. 클럽 파티하면. 그래가지고
같이 불러야지 뭐.
그래서 발바닥을 옥상 바닥에 찰싹 붙이고 춤을 춘다고 해서 찰싹 파티.
음악은 이어폰으로 끼고 듣나?
음악은 그냥 틀고. 그런 것들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뭘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양봉도 하고.
여기 저 같은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 얼마 전에도 지인이 네. 자기한테 그랬대요. 제발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얘는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네. 그러네.
여기가 거기에 그 신발 도매상가 옥상. 그 건물 되게 낡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신발 사러 가끔 가는데 거기 옥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병갑수님이 저번에 우리 댓글 소개를 안 했는데 병갑수님이 페이스북에 링크를 하나 올려주는데 화이트루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10년 후 연구소라는 모임에서 화이트루프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옥상을 하얗게 칠하자.
옥상을요? 왜요?
그러니까 빛반사 시키고 해서 옥상, 옥탑 공간이나 이런 최상층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을 반사시키니까.
근데 대부분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방수도 다 엉망이고 이러니까 그것들을 좀 보수도 하고 시공도 제대로 하고 해서 화이트루프로 만들자는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링크를 병갑수님께서 우리가 옥상을 할 줄도 몰랐으면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링크가 어디예요?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 DRP 옥상도 그렇게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옥탑 위에 지붕을. 네, 화이트루프로.
근데 지난번에 그게 뭐 방수제 색깔 때문에 녹색이기도 하지만 그게 옥상 녹화 때문에 녹화를 못해서 뭐 녹색으로 또 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장 많이 팔린 방수제가 녹색이었어요.
그래요?
녹색이 가장 쉽게 가장 싸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약간 그레이가 나와서
그레이 봤어요. 아 저는 그냥 생각에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옥상 녹화가 안 되는 데는
물탱크는 왜 노란색인데 그 법적으로 아무 기준 없어. 누군가 노란색으로 만든 물탱크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거야.
그런가?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이 많이 만드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옥상이 계속 다 녹색이어서 아, 이 사람들이 다 뭔가 도시를 푸르르게 하기 위해서 녹색을 하는구나.
그 녹색은 정말 녹색이죠.
진짜 녹색.
눈이 그러니까. 부신 녹색이에요.
예전에 작업실 같이 쓰던 데가 홍대 옥상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관리하는 아저씨가 방수가 깨졌다고 그러면서 딴 건물에서 쓰던 거 이제 방수제를 바르시겠다고 다녀가셨어요. 근데 회색을 칠하신 거예요. 그렇고 이거 회색도 있어요. 했더니 아 이거 새로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
아무튼 옥상을 그렇게 사용하는 청년들도 있고 뭐 보강동에서도 옥상에 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벌이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옥상을 요새 많이 다양하게 재밌게 활용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옥상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옥상이 대부분 불법인데 거기서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수 있는 데서는 하는 거고
합법으로 네.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하겠죠. 네, 네, 세금 부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 최근에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어떤 30대 직장인들이 옥탑을 하나 친구들끼리 같이 빌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되게 싼 데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의 대원칙이 네가 오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막지 못한다 뭐 이런 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야경도 보고 바베큐도 해먹고 막 그렇게 노는 주말 별장으로 만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도시에 살면서 여유가 없으니 우리
그렇죠?
다들
저 아시는 분들도 옥상에서 이렇게 강좌 같은 거 네. 조금씩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수강생을 막 모으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한 돈만 원씩 모여서 다과회 하면서 좀 만들고 가시고 이제 휴식 공간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뭐 보증금만 좀 넣어놓고 임대료야 뭐 그냥 각출해갖고
그쵸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십시일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옥탑이잖아.
어쨌든 요 옥상이라는 공간이 도심에서는 진짜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큰 건물들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서도 이제 옥상 정원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지방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돈 들여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거죠 위에다가. 그래서 가보실 수 있는 데는 서울 고등법원이나 서울대에서도 지금 35동 위에 좀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위에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서울시가 그 도시 농사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에이.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인간의 조건 거기도 영등포구청 옥상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이 개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도 의미 있고 관공서에서 좀 제대로 구조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옥상 정원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금방 강 소장님 구조 검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단독주택에서는 옥상에 이제 전체를 옥상 정원으로 하겠다 이러면 좀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수에 있어서도 좀 취약할 수 있고 그런
아, 흙 올라와서 그런 거죠?
네. 아,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저... 단독주택 할 때는 근데 사실은 마당이 있으니까 도심에 단독주택 할 경우에만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건물들 옥상에 조경하는 데가 은근히 좀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보면은 저렇게 좋은 걸 했어 라기보다는 이게 법적으로 또 조경 면적 완화해주는 게 있어서
맞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는 거죠.
1층에 주차하고 뭐하고 하면 조경할 데가 없는
조경 면적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하면 일부는 좀 완화해줘서
근데
그런 법적인 내용들도 좀 있어요.
뭐 저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 그건 또 별도의
그건
문제.
또 다른
그거랑 또 별도의 별도로 그렇죠. 이제 네. 조경 면적이 네.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조경 면적 법적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지상에 얼마 하고 뭐 옥상에 얼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건물 옆에다 나무를 심으면 안 되나?
그것도 다 조금 심는 것도 다 조경 면적에 넣어요. 그래도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건데도 모자라면 옥상에 더 넣어야.
그리고 저게 있어요. 나무를 심을 때 최소 폭이 있어요.
아~
그거보다 작은 면적에 산입을 안 해주니까.
아, 창문 밖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쫙
안 되지.
화분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기는 거야.
화분 안 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도시에선 진짜 옥상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사무실 옥상도 진짜
제일 좋죠.
맥주 마시기 짱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옥상도 남산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전망도 되게 좋고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우리가 좀 도시 안에서 숨통을 트일 만한 방법들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다세대 건물이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8세대, 뭐 6세대 뭐 이 정도 되니까 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익힐 겸 옥상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파티 같은 것도 하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친목 도모도 되고.
우리 집이 좀 큰 오피스텔이잖아요. 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거든요. 옥상 가면 그 스티로폼 박스 되게 많아요. 텃밭.
아, 화분 대용으로?
뜯어먹고 싶더라고. 되게 꽃참이면서.
하나 키워요.
그러게 옆에다 하나 키우면은
나도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 갖다
갖다 놓으면은 그분들이 키워주실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아, 물 부으면서 한 번 더 부어주고 이렇게.
그럼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무튼 옥상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옥상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집박 소식 듣고 돌아올게요. 네, 집구석의 집박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이 소장님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문화유산의 우리나라의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번째로 등재가 된 거고요.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일대에 여러 군데 이제 있는데
공주의 공산성과 성산리 고분군 두 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네 곳,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두 곳을 합친 여덟 곳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선정을 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화유산을 선정하는 이 위원회에서 이들 유적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주 송산리 고분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 벽화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니까 등재는 시켜줬는데 일종의 조건부 등재인 셈이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해가지고
관리를 좀
관리를 잘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조건에서 등재를 시켜준 건데요. 우리나라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있는 이 지역이 공주, 부여, 익산이 백제 문화유산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네, 그렇죠.
되게
네.
고즈넉하고 괜찮은 곳인데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서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식에서 안타까운 게 이 소식보다 사실은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도 발표한 것 중에서는 그 일본 나가사키 조선소
그게 더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완전히 묻혀버려서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잘 등재가 몰랐어요.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래도 이거 왕궁리 딱 떴을 때 아 우리 화장실 얘기했던 데다 이러고는
똥 닦는 막대기
맞아요 그거 나온대. 네, 그랬는데
다 같이 가보도록 해요. 막대기 보러
오늘 딱 가보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오늘 네. 기사가 하나 떴네요. 부여군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세계유산 안내센터와 구들의 역사 마을 조성을 추진키로 했대요. 아 이거 마을 조성 이거
아,
불안한데.
아 이거 불안하네요.
근데 유산 안내센터 뭐
현상설계 나오는 거 좀 잘 만들면 될 텐데.
응? 그러니까
안내센터 같은
거 안내센터는 현상설계 나올 것 같고
해야 되겠네요.
그들의 역사 마을 조성 이거 역사 마을 조성이 나는 참
아, 제일 불안해. 그게 네. 뭔가를 이렇게 큰 마을 덩어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게 제일 불안해.
그게 불안하네요.
근데 이게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거의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지구였는데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문화재 청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고향이 공주예요 그분이.
아.
그래서 내려가서 자기가 마을 해설하고 뭐 이러면서 백제 유적에 대한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한 모양이에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게 등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드네요.
있겠네요.
근데 그 똥막대기 나왔던 왕궁리 유적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큰 유적지고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장실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이 나온 거죠?
그 왕궁리 유적터가 되게
큰데,
커요.
네.
왕궁리 공중 화장실?
왕궁 터인데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 큰 터 중에 한 군데가 화장실 터인 거예요. 그 화장실 규모를 미루어 보아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 공주 부여 익산 이 동네가 이렇게 높은 건물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동네가 괜찮아요. 익산은 한번 가봤는데
익산도 좋지. 네.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너무 전주 한옥마을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마을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요.
전주 한옥마을
제발 좀 거리 조성 같은 거 안 하고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얘기
뭐 깔지 좀 말고
백제 마을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또?
그럴 것 같아.
온조 마을 이런 거.
사실 진짜 전주 한옥마을을 한번 가봤는데 조금 좀 실망했어요.
그 메인 거리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찻집 가서 이제 뭐 다도도 하고 그런 그건 좋았는데 그 근처에 산 같이 이게 동산 같은데 꼭대기에 이제 팔각정 있더라고요.
네, 맞죠.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쭉 봤는데 약간 좀 너무 뭐랄까 제 생각보다 너무 신식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지금 너무 잘 정비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 호객꾼들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요새.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신기해.
그 다 음식점하고 카페들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얼른 맥주 팔고 막 이래요. 길에서.
그래 전주하면 감액이지.
그건 안 팔았던 것 같은데.
감액은
임실 치즈 팔고.
감액은 가게 맥주를 감액이라고.
아 과맥이라 그러죠.
감액이는 포항이고요. 전주의 가맥이 유명한데.
왜 전주의 한옥마을에 초코파이 유명하다는데, 초코파이.
아, 그거는,
그거는 요새 아무도
한옥마을 근처였지. 메인은 아니었어. 꽈배기가 유명해. 그 거리에서 꽈배기를 팔고.
초코파이 저희... 있는 거리에서?
초코파이, 아니, 그 전주 한옥마을 메인.
메인 거리에서?
거리에서 꽈배기하고, 치즈하고, 문어다리, 꼬치, 이런 거 팔아요.
저희 와이프도 전주 가갖고, 가게맥주. 먹었던 가게맥주가, 추억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게맥주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전주 골목길 구석구석에 조그마한 슈퍼들 있잖아요. 네. 그 슈퍼들 앞에서 그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맥주 가게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편의점 이제, 앞에서 먹는 것처럼.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옛날부터 전주는 그렇게 먹었는데
항상
그러면
그렇게
오징어나
먹었는데?
노가리 이런 거를 구워서
줘요?
안주처럼 나온다는 거야.
구워서.
오, 그런 거 몰랐는데.
전주 하면 가맥이라고.
가맥.
가맥.
가객도 아니고 가맥이야.
가맥.
가게 맥주라고.
가게 맥주.
그 가게 앞에서 맥주 마시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이제 사진 찍는 동호회에서 가서 이제 같이 마셨다고 이제 찍어줬나 봐요.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요. 전주 가면 꼭 먹자고.
전주의 유명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가게 맥주.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 그래서 12번째라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세계 문화유산인지 한번 좀 이렇게 훑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거는 이제 95년에 석굴암과 불국사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소장된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종묘 이렇게가 처음으로 이제 9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됐고요. 다음에는 97년에 창덕궁이 랑 수원 화성이 등재가 됐습니다. 창덕궁은 동아시아 궁궐 건축과 정원 디자인의 원형이라는 평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 수원 화성은 근대 초기에 군사 건축으로 동서양의 과학을 통합 발전시킨 건축물로 평가를 받아서 등재가 됐고요.
신기하네.
2000년에는 이제 경주 고도, 경주 일원이죠. 경주 고도와 남산 일원은 유적을 표면 경주 역사 유적지고 그다음에 선사시대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이 2000년에 등재되었고 2007년에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고요. 2009년에는 조선 왕릉이 북한에 있는 거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아,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래서 왕릉에 가면은 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써 있어요. 2010년에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등재가 됐고 2014년에는 북한산성하고 남한산성이 같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돼서 이렇게 12개를 보유한 나라가
생각보다
됐어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 3일 전부터 기사가 또 뭐가 막 떠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서울시가 다음 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걸 용산기지를
예?
용산기지?
용산기지를
미군기지?
네. 네. 용산 미군기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고 23일부터 기사가 뜨기 시작했네요.
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터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목재와 곡식 이런 걸 저장하던 곳이었고 강으로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전시 동원기지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게 됐고 막 이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좀 배제된 곳이긴 한데 그 과정에 근대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네. 그런 게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곳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과 함께 20세기 초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과 냉전체제의 흔적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모양이에요.
역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거기 있는 기름이나 좀 파놓고서
좀 뜬금없긴 하네요.
청소해놓고 좀 하지.
네, 그리고 여기 2017년에 여기 공원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네. 뉘앙스가 드는 게 지금 네. 아까 세계유산이 너무 많은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관광자원화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산 쪽도 개발을 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것 같네요.
왜냐면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이 세계 문화유산이 사실은 관광의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근데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건 좀 잘 세심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미군기지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한 게 맞죠. 그네들 가정에서의 제국주의나 뭐한테 전쟁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서
그냥 어느 정도 보존해서 원래대로 공원을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문화유산 등재.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하면서 이걸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치우쳐서 그럴 볼 수도 높죠.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네요? 갖고 있는 오래된 문화재들은 사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된 것들이고 하니까. 근데 이 근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들을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늘 가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꼭 문화유산 이게 돼야 되나 싶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화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문화유산들이 가치가 하향평준화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나머지 문화유산들도 그냥 굳이 세계문화유산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냥 괜히 그거 하면서 막 옆에 무슨 센터 세우고 막 정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분위기 해치기만 하고 좀 잘 보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한 번쯤 가보는 걸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집박 소식이었어. 타임라인이 아니라.
그쵸, 신라.
정신 차려야 네. 돼.
신라의 역사 말고 그 외에 다른 역사를 좀 부각한 적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는 좀 의미가 좀 있는 곳이니까
네.
한적하게 여행하기도 되게 좋은 곳고 맛집들도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니까
네.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철이니
네.
네. 그럼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아키토피아의 실험이라는 전시회를 개최를 한대요. 6월 30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9월 2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관람료는 무료고 월요일은 쉰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저녁 7시까지 하고 나머지 요일은 6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아키토피아라는 게 아키텍처, 그러니까 건축이랑 유토피아를 합성한 합성어인데 건축으로 뭔가 이상향을 꿈꿨던 어떤 건축가들과 도시를 계획하는 도시계획가들과 또는 관, 뭐 이런 권력들의 욕망들, 막 이런 것들이 분출된 어떤 그런 흔적들을 우리 도시에서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운상가, 파주출판도시, 헤일리 아트밸리, 판교 이렇게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그런 욕망들이 투사된 장소들을 전시를 통해서 재조명을 한다고 하네요.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재밌겠네요.
저는 되게 좋은 전시일 것 같아요. 맞아. 네, 이런 거 사건, 이런 역사나 이런 사건들을 좀 이제는 좀 한번 좀 재조명하면서 그쵸. 좀 정리할 필요 있을 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렸던 것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나왔던 사건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가, 사진작가, 비평가, 미디어 아티스트, 만화가,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그 사건을 다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전시를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좋은 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소장하고 있는 세운상가 청사진 도면이 50년 만에 공개가 되고요. 파주 출판도시와 헤일리 아트밸리 관련해서 미발표된 자료들도 함께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세운상가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재조명을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전시가 굉장히 우리 도시의 앞으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세운상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재조명 그냥 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죠. 좀. 네. 근데 이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뭔가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
그렇죠. 엄청 거대한 구조물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실험이었고 지금은 그대로 있기는 한데 뭔가 그 실험이 성공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가치는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해보고는 싶은데 없애기는 좀 애매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없애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것들이 걸려있잖아요. 저기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해보는 것 같은데 시도들을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세운상가 같은 걸 뭔가 리모델링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네. 할 때 네. 완벽한 보존 상태에서 뭔가 조금씩 덧대서 네. 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식의 건물들엔 좀 과감하게 손을 댈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아예 뭐 일부는 확 그냥 다 뜯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는 좀 시도를 좀 어차피 이 프로젝트 자체가
기존에 있는 도시의 스케일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로
완전 다르죠.
과감하게 시도된 거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요즘 보면은
좀 보존이라는 게 네. 되게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쵸. 좀 조심스러워진 면이 없잖아 있긴 맞아요. 하죠. 네. 그리고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사진 부분에서 하는 기획 전시가 있는데 우리가 알던 도시 라는 전시를 같이 한대요. 같은 시기에 사진가들의 전시
같이 비교해서 네. 보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사진가들이 바라본 도시랑 건축가들 욕망이 드글드글했던 어떤 그쵸. 그런 전시랑 같이 보는 게
사진은 약간 비판적이죠.
그럴 수 있겠죠. 네, 이거 좀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현대미술관 가천관 여기 참 자주 안 가게 되긴 그쵸, 하는데
진짜 가본 지 오래됐어요.
가까운데 멀어.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야.
마음이 안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까운데 멀다고. 뭔가 안 가게
지하철 돼. 역도 있는데.
그러니까.
코끼리 열차 타고 가야 되잖아. 걸어서 못 가잖아.
케이블카 타고 가야 되죠.
케이블카도 있어요?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 진짜?
나 본 거는 같아. 타보지는 못했어.
미술관 옆 동물원 역이 아니야?
맞아요.
맞지. 언제
가면 동물원 가면 좋은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은 하루쯤 짬 내서 이런 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네. 되게 시원할 테니까
여기 서울대공원 그 안쪽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데죠. 걸어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왼쪽인가?
이게 아직도 로비에 그 백남준 씨 작품 아직도 있나?
있을걸요? 그거는 거의 뭐 연구기 때문에
미술관 소장품이잖아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막 몇 개 막 꺼져 있더라고요. 뭐 먼지 잔뜩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아니 먼지 잔뜩 쌓여 있고 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고장 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관리 제대로 안 하는 느낌.
어떻게 고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고치면 안 되지. 고치려면 빼야 되잖아.
그니까.
못 빼는 거지.
그 옆에, 그, 그렇겠네. 옆쪽에 무슨 레스토랑 있고 막 그런 데 아닌가?
레스토랑 있어요?
뭔가 있겠죠. 로비에서, 미술관이고.
로비에서. 뭐
난 가난할 때 가봐서 레스토랑이
들어가니까.
계단 타고 카페테리아. 올라가면 카페 하나 있어요. 대단한 카페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뭐.
맞아, 대단하지 않아요.
샌드위치 팔고 막 이런 거.
조용한 카페지 뭐.
커피 그냥. 팔고 그래. 지금은 모르겠다. 몇 년 전 얘기예요.
벚꽃 놀이할 때 갔더니 사람 엄청 바글바글거렸고
거기도 벚꽃이?
앉을 자리도 없어.
엄청 많이 펴요.
아 그래요?
그 코끼리 열차 다니는 길 옆으로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펴.
그렇구나.
평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일 아침에.
평일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조용한.
평일에 그럼, 갑시다.
평일에 전시... 아침에 갔다가 경마장에서 한번 땡기고.
우리 거기서 녹음할까? 아무튼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집박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인사하러 돌아올게요. 네, 집구석 14번째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간만에 우리 역사 얘기 거의 안 하고 네. 본 토크는 진짜 교육방송으로 꽉꽉 채웠어.
법규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그러니까 앞뒤로 1부에서는 시사회가 좀 길었고 2부에서는 집박 소식이 타임라인 같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 토크는 1, 2부 다 되게 교육방송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오래간만에.
게다가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녹음했어. 토리 아빠 이번 내용은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이번에 기억나는 내용은 옥상했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아니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옥상에 수영장 놓는 얘기를 해갖고
맞다. 그 얘기를 했었지.
이번엔 아파트 이야기해가지고
호화 주택 그렇죠. 얘기도 잠깐 했었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옥상 높이에 관한 얘기 조금 지금
그때 맞아. 지난번 녹음할 때 옥상에 토리 아빠가 수영장을 넣고 싶다 그래서 18평이 안 넘으면 넣어도 됩니다. 18평이 넘으면 호화주택 기준이 돼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그쵸,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튜브로 된 물놀이장 놓기로
그게 좋아.
그쵸.
수영장 관리도 힘들고 이끼 끼고만
접었다 뺐다 하는 게 좋죠.
어쨌든 지난 시간에 지하하고 이번 시간에 옥상 해갖고 뭐 지하와 옥상에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로망을 다 깨버린
차참이 찢어버린
논리적으로 법규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와해시켜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아니, 하면 돼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뭔가 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준이 다르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월세 뭐 전세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가 되는지 그다음에 토지대장 확인을 하시고 가시라는 거죠.
건축물 대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축물 대장 참. 예. 확인을 하시고 이제 계약을 하셔야 한다는 거.
등기부 등본하고.
그치. 계약은 확실히 서류를 잘 챙기고. 다른 분들은 방송 어떠셨어요? 두 번 녹음했는데 우리 두 번 녹음은 그래도 처음이잖아.
그렇죠.
네. 힘드네요.
점검을 잘 해야 되겠다.
힘든데 1부 녹음은 지난번 녹음이랑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2부 녹음은 지난번 녹음이랑 영 다르게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화제가 어디서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몰라. 그러네요. 지금 한참 휴가철이실 텐데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강수장님도 휴가 갔다 오셨을 테고 제주도 사진 한 장쯤 올려주셨을 테고.
아 제가요?
네. 그러셨을 텐데 휴가 못 가시는 분들도 힘내셔서 여름 좀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늘 한 얘기지만 댓글 질문 좀 해주세요. 저희 매일 진짜 정지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토리 아빠도 이제 힘들어요.
저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들을 원하신다면.
요즘에 날로 먹기 힘들어서 힘들어요.
제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질문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 방송 안 올라오더라도 저희 방송 가끔 다시 듣기 해주시면서 저희 순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메일 주소는 house.edos@gmail.com이고요. 팟빵 페이스북에서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재미난 이야기들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인도 갔을 때 인도는 다 루프탑 레스토랑이던데.
그치. 인도는 정말 다. 그치.
그래서 앉아서 주문하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테이블에 먼지가 쫙.
다음으로 이사 올 사람에게 나는 말해주고 싶었지. 고장난 듯한 골드스타 세탁기가 아직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더운 여름날 평상을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평상 위에서 별을 보며 먹는 고기가 참 얼마나 맛있는지. 하지만 이 집은 이제 허물어져 누구도 이사 올 수가 없네. 마음속에 모아놓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는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나누고 수많은 고민들로 힘들어도 하다가 결국도 웃으며 다시 꿈을 꾸었네. 여기 조그만 옥탑방에서 비가 오면은 창문 밖을 두드리는 물소리가 음악이 되고 밤이 되면은 녹수놓은 가로등이 별빛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집은 이제 허물어져 누구도 이사 올 수가 없네. 마음속에 모아놓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는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나누고, 수많은 고민들로 힘들어도 하다가 결국 또 웃으며 다시 꿈을 꾸었네. 여기 조그만 옥탑방에서 끝없는 작은 일들도 나에게는 소중했다고. 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나누고, 수많은 고민들로 힘들어도 하다가 결국 또 웃으며 다시 꿈을 꾸었네. 여기 조그만 옥탑방에서 다시요. 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랑을 나누고 수많은 고민 조그만 옥탑방에서.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헤더스가 만듭니다.